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싶습니다.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마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동과 그 다음에 또 열정이 넘치는 이러한 때에는 정말 매일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만나고 싶고 또 무언가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우 좋은 현상이고 바람직한 그런 일이다.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 아니면 주의 일 이런 말이 몇 차례 신약과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일은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니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들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세상의 일들이 있고 주의 일들이 있는데 세상의 일들하고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주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결혼한 여자보다는 더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게 주의 일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풍성히 넘치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가서 보니까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하고 디모데도 주의 일을 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라면 주의 일을 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들이 그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 종류로 뭐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뭐 많은 것 같은데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전에도 구원 후에도 성경 그대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가서 보니까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음식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다툼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주의 일 이런 것들을 신약성경에서 몇 구절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세상과 반대가 되는 성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은 이후에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 매일 교회 가거나 아니면 철야기도 가거나 뭐 30일 금식하거나 뭐 등등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모든 삶이 살아도 주를 위한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한 거다. 제가 여러 말씀을 이렇게 쭉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주의 일이 무엇이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냥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가서 보니까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배와 음식들을 다 멸하시리라. 그런데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 우리 몸을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우리 몸이 존재하고 또 우리 몸이 하는 그런 모든 일, 이거는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주를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이 이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가서 보면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하면서 사람의 규례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규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으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번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엔 뭐 지방 자치장 뭐 이런 선거가 있고 이게 다 사람의 규례예요. 그 사람의 규례에 복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에 살면은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투표해야 될 때는 투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빨간불에 건너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도 이게 다 규례잖아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런 법칙, 그 다음에 이런 규례 이런 것들에도 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돈, 우리의 경력, 학력, 명예,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서 6장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서 종 아니면 청지기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는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고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를 고용해 주는 회사가 있고 고용인이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섬기고 그 회사를 섬겨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을 섬기듯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도 사람을 섬기듯이 하지만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23절도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되고 주님에게 하듯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청지기 상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먹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시는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먹는 일을 하든지 마시는 일을 하든지 그 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청지기로서 죽게 하듯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교회 와서 하는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을 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치 권력자들을 뽑기 위해서 투표하는 일, 이 투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그렇죠? 무슨 일이든 그 무슨 일 안에 모두 포함이 돼 있어요.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지도자를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면 안 되고. 근데 어떤 오해와 착각을 하느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순진하게 또 어느 면에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아, 저는요 정치 이런 건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찍습니다. 그러고는 혈연, 지연, 학연 따라서 사실 아무나 찍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면 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영향 받아갖고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찍으면서도 나는 절대 정치 이런 데 관여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정치에 관여를 하면서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서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자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거든 마시는 거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일에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투표에 이 기표를 하고 이거 집어넣어서 사람을 뽑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되고 주님에게 하듯 주님을 위해서 하듯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국가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 민주시민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르게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체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이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교회 와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시면 되고 나머지 날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 비열한 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와 내 자식들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지금과 같은 이 위기의 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안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든지 여가 생활을 즐기든지 여행을 하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때가 되면 가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든지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 표현에 따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얽매여 갖고 비열한 자를 투표로 뽑아 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비열한 자 정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국가에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 내 자식들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어?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이 후보들이 여럿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주고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이렇게 해서 나와 우리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마음 놓고 믿음 생활하고 경제 생활하고 사유 재산권 가지고 살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피할 수 있고 동성애 낙태 피할 수 있고 이거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올바르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때가 되면 대통령 뽑을 땐 대통령을 국회의원 뽑을 땐 국회의원을 도지사 시장 뭐 뽑을 때는 도지사 시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뽑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는 백성이 치리자를 선출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그러다가 한 1500년쯤 지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민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국가가 먼저가 아니고 개인이 먼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국가라고 하는 집단에 속해 있는 이런 어떤 그 부스러기, 나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국가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국가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 자유로운 이런 개인에 대한 그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이제 사고팔고 매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남 밑에 가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것 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는데 열심히 일해서 내다 파니까 이득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집도 가질 수 있고 땅도 넓게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사유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나 나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이네,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라고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렇게 되면서 평등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독립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헌법에 이제 확립이 돼서 지금은 그냥 대다수 국가들이 대통령도 선출하고 투표로 국회의원도 선출하고 도지사, 시장, 뭐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투표로 뽑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200년 전까지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치리자 아니면 이 도시의 치리자를 내가 투표를 통해서 뽑는다고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기독교의 자유와 함께 미국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파급을 시키도록 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규례에 복종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믿는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투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투표 참여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주님을 위해 성경의 가치를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경의 가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로 이끄세요. 직접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시는 그런 일은 구약성경에 많이 있었고 지금 이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의 이런 그 뜻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 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이 도시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도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조그마한 어떤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구청장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선출된 정치인들이 모든 법을 만들고, 그렇죠,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을 하잖아요.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모든 거를 사법부에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악법도 있고 좋은 법도 있고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는 그런 법도 있고 그리스도인에게 유리한 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집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움직일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 가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바르게 투표를 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을 뽑으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대다수 정치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은 정치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뽑으라는 말이 아니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후보자가 나오면 그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후보자 가운데 누가 우리의 가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성경의 가치를 누가 더 잘 지켜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더 모욕을 주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선포하거나 전달하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이 더 그 일을 장려하고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더 방해하는 사람일까? 이거를 판단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뽑지 말고 요새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는 후보들도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교회 와서 뭐 소개하고 그런다고 찍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놓은 그런 공약과 과거에 이런 모든 업적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치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이걸 보고 셋이나 넷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이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그 못한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꾸중을 받을 거다. 이거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무지하고 이렇게 좀 어리석고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투표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를 뽑는데 그 뽑을 때 기준을 목사나 장로 뽑는 기준으로 두고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장로를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목사나 장로를 뽑는 게 아니라 대다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하겠다고 나온 정치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든 5명이든 하여튼 뭐 후보군이 나오면은 그 가운데 그래도 누가 가장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좀 더 자유를 주고 그렇죠?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고 나라를 좀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보를 지켜줄 수 있고 여러분 이거를 보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목사를 뽑아도 100점이 없는데 어떻게 세속 정치인을 뽑는데 100점짜리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 85점, 80점, 뭐 70점 뭐 이렇게 나오면 85점짜리를 가서 뽑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뭐 무속인이 어쨌다, 뭐 누가 무속인하고 엮였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목사입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그 목사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목사를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믿지 않으니까 점보러 가고 믿지 않으니까 뭐 무속인 말도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믿는다고 한 사람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난 저 후보가 좋아, 나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믿지 않으니까 점보러 다니고, 믿지 않으니까 무속인하고 놀러 다니고, 믿지 않으니까 술 먹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뽑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그게 아니라 이 다섯 명, 네 명 중에 누가 이 성경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잘 지켜줄 수 있냐, 이 사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한 10가지 정도의 덕목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줘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9가지 정도 이러한 그 덕목이 돼야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떤 회사에 뭐 CEO를 초빙을 한다고 해서 그 뭐 이력서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어플라이를 한단 말이야. 나 이 회사에 사장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력서를 내면 이 사람이 그 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누가 창업을 했고 이 회사의 이런 정신은 뭐고, 그렇죠? 이 회사는 어떤 전략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고, 이런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경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력서를 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아는 사람이래야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반도 땅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고,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어떠한 단체나 아니면 어떠한 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을 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기독교가 어떠한 공헌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과 기독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미국과 기독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듯이 대한민국과 기독교 외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된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해서 입국이 된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떠한 영향을 이 대한민국 이 땅에 미쳤는가 하는 것을 역사인식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래야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이게 조선의 이제 개화기인데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 척박한 땅에 쇄국 정책 펴는 가운데 이 땅은 완전히 근대 문명과 근절이 된 이런 단절된 그런 상태였어요. 이럴 때 미국의 선교사들이 1884년인가 5년에 여기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기독교만 전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를 전해준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서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흩어져서 그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 조선시대 그 말기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정말 집 하나도 제대로 없고 비만 오면 다 세고 이런 뭐 아스팔트가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고 겨우 왕궁 정도가 하나가 2층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초가집 쓰러져가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그와 같은 혁명을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료를 통해서 서양 의학을 소개하고 치료 활동을 시작했고 또 교육을 통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걸 통해서 장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을 여기서 이제 배출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자선 사업이나 선교가 아니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정말 후진국이죠.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런 나라를 문명국가로 만드는 그런 기초작업,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다 해준 겁니다. 또 기독교, 그 다음에 민족의식과 자주정신을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백성들에게 글을 읽을 수 없으니까 한글로 성경을 읽게 해준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들어놨지만 훈민정음 뭐 사용 하나도 안 하는데 이 훈민정음을 실제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다 성경 인쇄해서 이거 들여다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뭘 심어줬냐? 평등 사상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다. 왕이 뭐 따로 있고 노비가 따로 있고 뭐 상놈이 따로 있고 양반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줬고, 당시 여자들은 정말 사람들로 취급이 안 되는 이와 같은 그 불쌍한 신세였는데 여자들 해방을, 이런 속박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서 교회가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그 다음에 민족들의 그런 그 연대의 장소가 되고, 결국은 3.1운동의 주축이 교회가 돼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3인의 대표가 있었는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 기독교인의 그때 그 퍼센티지가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대표의 거의 과반수가 기독교인이다. 이 정도로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여기에도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중심에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배제학당, 이 선교사들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이승만이라고 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랜 기간 마치 모세처럼 단련을 시켜서, 여러분 70세가 넘어서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모세도 사역을 80세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 평균 수명이 아마 50, 55세가 될 텐데 거의 90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땅에 들어온 게 70세가 넘어서 지금 들어왔는데, 자, 이분이 미국에서 복음을 받고 또 기독교적 자유사상에 기반한 철학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국민들 대다수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원할 때 안 된다고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 다음에 반공산주의, 이거를 국시로 채택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유엔 연단에 서서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기독교 자유정신에 기반한 이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독교 자유정신에 근간했다, 미국처럼.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이와 같은 그 헌법을 우리에게 준 게 바로 기독교인 이승만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국회의원을 뽑든 대통령을 뽑든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래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는 무질서가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한 질서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집단주의 국가가 아니고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가입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개인이 국가보다 더 중요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국가보다 더 중요한 나라, 이거를 철저히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라야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정부를 작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정부에 간섭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국민들의 이런 재산권이나 이런 모든 거를 극대화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성장, 그렇죠? 생산과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배가 아니라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경제는 탐욕체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자율, 경쟁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성경적 원리에 이 기초한 경제 시스템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려 하지 아니하고도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상으로 나눠준다 그러고 무상 뭐 교육한다 그러고 의료한다 그러고 뭐 등등 이렇게 어떤 후보가 뭐 다섯 명 중에 뭐 두 명이든 세 명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우리 가치에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 안 맞는 거예요. 네 번째,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실체를 인식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거기 몇몇이 다 차지하고 나머지만 소수 이거 나머지 남은 것만 남아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신앙을 탄압하는 반기독교적 이념, 이 땅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이와 같은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북한의 사례처럼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와 학살이 자행되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그렇게 돼야만 돼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모여서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헌법 1조에서 10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 나머지 거는 그 뒤에 그냥 부차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고 1조에서 10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될 자유, 인권, 재산권 이런 것이 평등 정신과 함께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계속 법을 어기는 사람인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인식,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는 사람인가, 이걸 정당하지 않고, 그래서 저 김일성이가 이 한반도 땅의 유일한 합법정부고 저 김일성이가 세워놓은 저게 정당한 그런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승만이 이 반쪽만이라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 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당하게 보는 그런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이걸 통해서 5천년 만에 처음으로 이 땅에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중화학공업, 지금 뭐 자동차니 IT니 이런 모든 것들 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폄하하는 사람인가, 이승만 박정희의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니까 다 있잖아요,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고, 이 두 사람의 정당함을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생명과 가정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수용하는 사람이냐. 동성결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낙태, 생명을 죽이는 거, 성전환 이런 거, 이런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가의 지도자 또 시도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생명, 결혼,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질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갖고 동성애 좋아하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당이나 그 후보에 표를 던지고는 나는 정치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국가의 그런 주권과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국가를 만들었는가? 우리 개인이 그냥 살아도 돼요. 근데 개인이 살면은 옆에 있는 커다란 국가가 여기 침범을 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지도자를 뽑고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군대도 만들고 장갑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사오고 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국가관, 그 다음에 이 안보관이 투철한 그런 사람인가? 종북, 친중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양 세력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 미국하고 같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지도자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이래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또 못합니다.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애를 자꾸 낳으라고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아이들이 지금 직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데 교육을 받고 나오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홉 가지 항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하고 비열한 자를 뽑아놓고 그 비열한 자의 이런 지배를 받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적어도 아홉 가지 이런 기준을 만족을 시키는 사람이 이 나라에 대통령으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이렇게 돼야 이 나라가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 여기서 저기서 다 나옵니다. 내가 다 이 모든 걸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하군이나 공약집을 이렇게 해갖고 다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공약집만 보면 다 할 것 같아요. 뭐 다 모든 거 다 해준다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 자, 우리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 사장으로 사람을 고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사람을 뽑아야 되냐? 다 이력서를 낼 거 아닙니까? 10명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력서를 보면은 다 열심히 하겠다고 써 있어요. 그 안에 가서 보면 다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뽑겠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연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확실한 기준. 그건 뭐냐?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혹은 기준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동이나 과거의 업적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력서를 냈는데 그냥 뭐 잔뜩 적었는데 가서 과거에 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가서 포트폴리오하고 이렇게 다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해왔고 그게 입증이 되면 그런 사람 두세 명 해서 인터뷰를 해갖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면 그럼 그 회사에 정말 유용한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 투표도 동일하잖아요. 후보자들이 쏟아놓는 그런 공약 이런 거 말고 그 후보자들의 과거 발언과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제게 보내줬는데 양들이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늑대가 와갖고 공약을 하는 겁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채식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제가 이제 당선만 되면 채식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늑대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의 모든 행적이 다 육식해서 양 잡아먹던 놈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행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행적, 그 사람의 행적, 그 배우자의 행적, 그 자식들의 행적. 그렇죠? 지난 20년, 30년, 40년, 50년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깝게 부합하는지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투표하는 행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투표장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요. 그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최고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투표장에 가서 올바르게 투표하는 그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과거의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고 어떤 다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도 이 나라의 가치를 알고 성경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이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가서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정말 보기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85점짜리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그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그 후보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저도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줄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뽑았어요. 투표장에 가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낙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이 나라와 세상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 가서 보시면 양의 탈을 쓰고 지금 늑대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멀리서 보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 늑대, 이게 거짓 대언자인데 이 자를 조심해야 된다. 말로만. 그 수많은 그런 그 거짓,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드는 그런 억울한 일, 뭐 등등,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후보자들 이렇게 가서 보고 저자인가 한번 보셔야 된다고. 저자를 뽑으면은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야기 드린 거 성경에 있는 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서 양들을 집어 삼키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일, 올바로 투표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표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부탁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